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고위급 토의가 진행되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만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 언급은 실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김명길 수석대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실무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당국자들이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제재 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이번에 강 장관이 제재 해제에 열린 자세를 거론한 것에 대해 미 당국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관련 사안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왔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거듭 우려와 실망을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걸프 지역 평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테헤란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대표단 구성원 상당수의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이란의 유엔 총회 합류를 꺼리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이란을 참가시킬 의사가 없을 때 우리는 고집스럽게 유엔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에 참가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이란에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 걸프 지역 평화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평화는 호르무즈 평화 노력으로 불리는 국가 간 연합이고 영문약자로는 호프, 희망이라고 로하니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걸프 일대의 모든 해안 국가들을 이 연합체에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각국이 위구르적 송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신장 지역 탄압 정책은 테러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문화와 신앙을 말살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위구르족 송환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신장 자치구에서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은 경험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시설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 교육 캠프라고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렬 테러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집단 수용과는 별개로 외국거주 위구르족의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송환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휴스턴 NRG 경기당 연단에 모디 총리와 나란히 올라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하고 충직한 친구 중에 하나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텍사스에 와서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모인 약 5만 명은 대부분 인도계 미국인들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과 미국인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정상 간의 우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홍콩에서 16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폭력 사태를 빚었습니다. 홍콩 북부의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 등지에서는 시위대가 중국 본토 기업의 영업점을 공격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오늘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셧다운 DC라는 이름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출근 시간대부터 도로 봉쇄에 나서 밤 11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피졸 중턱에서는 빙하 장례식이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위스 기후보호 연합이 주최한 이 장례식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지구온난화로 생을 다한 빙하를 추모했는데요. 이들은 검은 상복에 모자, 얼굴을 가리는 베일까지 착용하고 피졸 빙하가 있던 해발 2,700m 지점까지 침통한 표정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한때 약 2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던 피졸은 이제 축구장 4개 크기보다도 작아졌습니다. 1893년부터 피졸의 변화를 추적해온 과학자들이 남긴 기록은 급격한 온난화가 초래한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위스 기후보호연합은 2050년까지 스위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자는 국민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기후변화의 영향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지금부터 무슨 대책을 내놓든지 2100년까지 알프스 빙하 중 최소 절반은 사라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3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3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26도, 함흥 11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내가 다시 웃게 하는 법을 알죠. 당신은 내 안에서 날 구해줄 사람이란 의미를 가사에 담고 있는데요. Save me from myself. 함께 들어보시죠.
It's not so easy loving me. It gets so complicated. All the things you gotta be. Everything's changing, but you're the truth. I'm amazed by all your patience. Everything I put you through. When I'm about to fall, somehow you're always waiting. You're holding arms to catch me.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From myself, yes. You're is tainted by your touch. Well, some guys have shown me aces, but you got that royal flush. I know it's crazy every day. Well, tomorrow may be shaky, but you never turn away. And don't ask me why I'm crying, 'cause when I start to crumble, you know how to keep me smiling. You strength so strong. And don't ask me why I love you. It's obvious your tenderness is what I need to make me a better woman to myself. Myself, myself,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출국 전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영내 안정을 위한 연합체를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총선이 치른 이스라엘이 차기 총리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3일 뉴욕에서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군요.
네, 하산 로하니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유엔 총회에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우선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걸 꺼리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유엔 총회에 참가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또 영내 안정을 위한 보관이 있다고 밝혔다고요?
예,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걸프 지역 평화에 관한 이란 정부의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란의 평화안은 호르무즈 평화 노력으로 영문 약자로는 희망을 뜻하는 HOPE, 호프로 명명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영내 안보를 제공하고 또 유지하게 될 연합체에 걸프만 일대의 모든 해안 국가들을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체 계획이 이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예, 로하니 대통령은 하루 전인 22일 제39주년 이란 이라크전 기념일을 맞아 이 테헤란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 참석해 호르무즈 평화 노력을 유엔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걸프만 지역에서의 외국 군대 주둔은 중동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구상 중인 연합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응하는 조처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 이후 외국 선박 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고 또 이란이 영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연합체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이 연합체에 동참한다고 밝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8일 이 자국의 석유시설이 공격받은 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연합체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이 지금 중동 지역의 최대 화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3일 출국 직전에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 석유시설 공격의 피해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석유 시설을 공격한 주체를 이란으로 확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석유 시설 두 곳이 무인 비행기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공격에 쓰인 무기의 파편과 공격이 날아온 지역 등을 공개하며 이란의 공격이 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23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데 높은 가능성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 역시 이 영국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발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총회 기간에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이 잡혀있기도 합니다.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더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의 회동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유엔 총회 기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될까요?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로하니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요. 로하니 대통령 역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 중앙은행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이 차기 총리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군요.
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22일과 23일 이틀 일정으로 정당 대표들을 만나 새 연립정부를 이끌 총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22일 중도파인 청백당과 우파 리쿠드당, 아랍계 정당연합인 조인트 리스트 등 5개 정당의 대표단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서 23일에는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토라 유대주의다 등 군소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정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왜 정당 대표들을 만나는 겁니까?
예, 리블린 대통령은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총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연정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큰 당의 대표를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줍니다. 이 총리 후보는 28일 동안 연정을 구성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그때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기간을 14일 더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총리 후보가 총 42일 동안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른 당 대표에게 총리 후보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를 보면 연정 구성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 지난 17일 치러진 총선에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이스라엘 의회 120석 중 33석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31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독자적으로는 정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리쿠드당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야당인 청백당에 대연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청백당의 간츠 대표가 리쿠드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차기 총리가 되지 않는 한 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간츠 대표가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아랍계 정당연합인 조인트 리스트가 간츠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트 리스트의 아이만 오데 대표는 22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또다시 총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간츠 대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어 당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오데 대표는 이후 리블린 대통령을 만나서 조인트 리스트의 최우선 상황이 이 네타냐후 총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츠 대표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계 정당 연합이 이렇게 차기 후보를 추천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아랍계 정당들은 1992년 이후 총리 후보 지명에서 늘 중도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조인트 리스트는 이번 총선에서 13석을 얻어서 제3당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간츠 대표가 필요한 지지를 다 확보한 겁니까?
아직 모자랍니다. 리블린 대표의 대통령이 면담을 통해서 이 간츠 대표가 확보할 의석은 57석으로 예상되는데요. 총리 지명에 필요한 의석 과반수인 61선에는 아직 모자랍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총 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당이 또 있지 않았나요?
예,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이 이번에 9석을 얻었습니다. 사실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은 앞서 4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을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리베르만 전 장관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 특혜를 없애라는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자 연정 참여를 거부했고요.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기간 내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이달 17일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리베르만 전 장관이 이번에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현재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베르만 전 장관은 리블린 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 차기 총리 후보로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리블린 대통령은 안전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선 리크루당과 청백당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양대 정당의 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군요.
예, 지금 미국 뉴욕에서 74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회 일정의 하나로 23일 기후 문제를 다루는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 행동도 전개되고 있네요.
예, 현재 각 시민 사회 단체, 환경 단체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나서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환경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등교 거부와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시차를 두고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남태평양에 있는 이 섬나라들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자칫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는 이들에게는 아주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 거죠. 현지 주민과 학생들은 이날 해안가에 도열해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유난히 집회 규모가 컸다고요.
예,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호주는 이들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호주는 또 대표적인 석탄 수출국으로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날 수도 캔버라와 시드니 등 100여 개 도시에서 최대 30만 명의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섰다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정부에 과감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건가요?
예, 세계 환경단체들이 앞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를 통해 사전 홍보를 하고 동참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주최 측은 전 세계 156개국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렇게 국제사회 큰 호응을 얻게 된 데는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양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툰베리 양은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맞습니다. 올해 16살 소년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서 유명해졌습니다. 툰베리 양은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동력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지난달 미국에 도착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학생들이 눈에 띄는 것 같군요.
예, 벨기에 시위에 동참한 청소년은 이 기후변화 문제는 단지 나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세대 전부의 문제며 이후 세대들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태국에서는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방콕에 있는 환경부 청사에 들어가 이 바닥에 누워 죽어가는 모습을 취하며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고요. 이 폴란드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이 목에 밧줄을 감고 얼음 위에 올라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간이 지나 얼음이 녹으면 밧줄이 목을 조여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약 1도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에서 52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전망이란 관측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1.5도 안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0%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가 망명신청자가 미국 남부 국경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친이민단체와 민권단체들은 이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고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문제를 논의했다는 걸 22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논란이 불거진 건 국가정보국 DNI 감찰실에 들어간 한 내부 고발이 사단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2일 모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한 관리가 감찰실에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요. 후속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한 외국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제공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조 문제를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대화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거론된 이유는 뭔가요?
네,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죠. 브리스마사에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러시아파였던 이 회사 소유주가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씨가 당시 아버지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지난 2016년 들어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가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검찰총장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당시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일축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이 텍사스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Was largely corruption, all of the corruption taking place. 네,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취임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의 이 부패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바이든 부자 같은 미국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에 얽히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부패 문제를 언급했어도 바이든 부자를 수사하라고 압박한 적은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좋았고 통상적인 대화였고 잘못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논란이 커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만일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끝이 없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의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서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해를 주려고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가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이 민주당에 새로운 공세를 펼칠 구실을 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간 것 같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DNI 감찰실이 접수한 내부 고발 내용을 반드시 연방의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정보위원회가 이 마이클 맥가이어 DNI 국장 대행을 이번 주에 청문회에 불러서 내부 고발 내용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엘살바도르와 눈길을 끄는 합의를 맺었군요.
네, 지난 20일에 두 나라 고위관리가 직접 서명했는데요. 협력적인 망명 합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로는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엘살바도르에서 관련 절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합의를 한 건 미국 남부 국경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특히 중미나라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남부 국경에서 이민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수용소에 잠시 있다가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미국 안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정해준 날짜에 이민 법정에 출두해서 망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체제의 구멍,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구멍을 메우려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최근에는 망명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3국을 경유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온 사람들이 내는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로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 국경에 와서 이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자국 안에 있는 수용소가 아닌 멕시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난 20일 엘살바도르와 맺은 합의는 망명 신청자를 미국 안에서 수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에 다음 절차는 미국 안에서가 아니라 엘살바도르에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친이민단체나 민권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이 망명 신청자들이 기다리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가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죠.
그렇습니다. 범죄율이 높고요. 또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망명을 많이 신청합니다. 친이민단체들과 민권단체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이번 조처로 다시 위험에 노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엘살바도르나 온드라스 그리고 과테말라 등 중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 지지율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끼 MBC 방송 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민주당 성향 유권자 약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31%로 1위를 지켰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5%,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지율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2위인 워런 의원과 3위인 샌더스 의원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워런 의원 지지율이 10%대에서 20%대로 진입하면서 샌더스 의원 지지율과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워런 의원 지지율이 그새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MBC 방송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지난 7월에 조사했을 때는 19%였습니다. 반면에 샌더스 의원 지지율은 7월에 13%에서 이번에 14%로 1%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3위 아래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4위가 지지율이 7%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었고요. 카멜라 해리슨 상원의원이 5%로 5위, 그리고 기업인인 앤드루 양 씨가 4%로 6위에 올랐습니다.
지지율 1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은 얼마나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7월에 25%에서 이번에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외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역시 워런 상원의원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워런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워런 상원의원이 최근에 분명하게 상승세에 올랐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이 최근 텍사스 휴스턴에서 진행된 3차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뭐 사실 언론마다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가 했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번 토론회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사실 워런 의원은 버니 샌더스 의원과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민주당 안에서 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지 대외정책에서 비슷한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워런 의원 지지율이 약진해서 2위 자리를 확보하면 앞으로 견제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제까지는 지지율 부동의 1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견제가 압도적이었는데 10월에 하는 4차 토론회부터는 워런 의원에 대한 견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미국 대선 결과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이죠. 아이오와주에서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워런 의원이 22%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나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차 토론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10월 15일에 오하이오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이 4차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어서 토론회가 15일과 다음날 16일 이틀에 걸쳐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하나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경선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5월에 좀 늦게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좀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더블라지오 시장 사퇴로 이 민주당 경선 주자가 이제 17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9명이 남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내일 당신을 떠나려고 해요. 제가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걸 당신도 봤죠. 그게 제가 당신에게 쉬웠던 이유일 거예요. 코모도스의 이지 들어보시죠.
to make it. Everybody wants me to be what they want me to be. I'm not happy when I try to fake it. No. Ooh, that's why I'm easy. I'm easy like Sunday morning. That's why I'm easy. I'm easy like Sunday morning. I wanna b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DC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50년 넘게 워싱턴 DC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이곳을 찾은 세계 지도자들의 머리를 만진 이발사가 있는데요. 일명 대통령의 이발사로 불리는 디에고 디 암브로시오 씨를 만나러 워싱턴 시내로 가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의 머리를 책임지는 워싱턴의 이발사.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오는 이발소. 10개 가까운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머리 손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용실엔 다른 미용실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온 벽에 붙어있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4명의 역대 대통령은 물론이고 외국 대통령들과 유명 정치인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있는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다들 디에고 씨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손님들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디에고 씨는 1968년 처음 워싱턴 DC의 이발소를 연 이래 46명이 넘는 세계 정상들의 이발을 했다고 합니다.
Everybody is the same. All of the people that come here.
우리 이발소에 유명 정치인이 참 많이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발소에 들어온 이상 다 같은 손님일 뿐이에요. 저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합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DC 시장은 디에고 씨의 이발소가 있는 거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어 알파벳 순에 따라 Q가라는 이름이 붙었던 도로를 디에고 씨의 이름을 따 디에고 디암브로시오 거리라고 명명한 겁니다. 워싱턴의 명물이자 전설이 된 디에고 씨의 이발소는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손님들은 디에고 씨의 솜씨도 물론 좋지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발소를 찾는 기쁨이 크다고 했습니다.
I've been coming here for almost 40 years. 40.
저는 디에고 씨 이발소를 지금 4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발소가 아니라 가족을 찾아오는 기분입니다. 디에고 씨뿐 아니라 여기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도 다 가족 같아요. 디에고 씨의 실력이요? 물론 탁월하죠. 디에고 씨의 머리 손질을 받고 나면 더 멋있어져서 나간다니까요.
50여 년간 이발사로 일한 디에고 씨.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진 않지만 은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very serious. I love this job.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도 좋아하죠. 특히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발소 직원 그 누구도 디에고 씨의 정확한 나이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또 과연 은퇴를 할지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He's the kind of person that nobody knows his age.
디에고 씨는 도무지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좀처럼 나이가 들지 않으세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고 늘 한결같은 그 비결이 뭘까요?
Nothing you sick or you old.
내가 아프다, 나이 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 한 번도 제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전에 폐엽은 없다는 디에고 씨. 머리만 하얗게 샜지 꼿꼿한 허리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님들의 머리를 멋지게 다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 쓰레기 수거원의 골동품 전시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직 쓸모도 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나는 필요가 없어서 버렸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이런 쓰레기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뉴욕시의 쓰레기 수거원인 넬슨 모리나 씨는 이런 보물 찾기에 달인인데요. 지난 30여 년간 쓰레기 수거 일을 하면서 찾은 보물들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뉴욕시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뉴욕 미생국 청사에 전시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각품, 책, 그림, 오래된 전자기기까지 희귀한 골동품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쓰레기에서 발견한 것들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상태도 좋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This was high tech when we were kids. When I first found it, it worked.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최신 전자기기였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건데요.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는 깨끗하게 닦아서 창고에 보관해두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원으로 일하며 뉴욕시의 보물들을 찾아낸 넬슨 모리나 씨는 쓰레기 수거원을 은퇴한 후 지금은 골동품 수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I have these sensors that I know when I pick a bag up. There's something in there valuable or something fragile.
저는 쓰레기를 수집할 때 감이 옵니다. 이 봉지 안에 뭔가 가치 있고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런 봉지는 그냥 쓰레기 트럭에 던지지 않고 따로 잘 들고 갑니다.
이렇게 쓰레기 수집을 하며 찾은 보물은 무려 4만 5천 점 가까이 됩니다. 넬슨 씨는 이 작품들을 전시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시 장소는 바로 뉴욕시 위생국 청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장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비영리단체 오픈하우스 뉴욕은 바로 위생국 청사의 주차장 2층 전층을 전시실로 꾸몄는데요. 전시 책임자인 알리시아 그룰론 씨의 설명을 들어보죠.
The idea behind the exhibit is to really highlight the histories in New York City.
쓰레기 속의 보물 전시회는 쓰레기 속에 숨어있던 뉴욕시의 역사를 보여주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넬슨 씨가 수집한 약 4만 5천 점의 보물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미국의 이민사를 담은 약 300점에 달하는 전시물들입니다. 여기 이 전시물의 경우 독일에서 온 이민자의 여권으로 1901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전시물을 보면 과거에 우리 뉴욕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넬슨 씨 수집품 가운데는 오래된 사진들도 많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진들도 여러 점 있는데요. 이 사진들 역시 뉴욕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All these photos are found or different time. They got photos here from 1901.
여기 있는 이 초상 사진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찾은 것들입니다. 사진에 찍힌 연도를 보면 1901년, 1935년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일기장은 1922년도에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전시물도 적지 않습니다. 오래된 악기나 그림을 비롯해 1810년에 출간된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몰리에르의 전집도 모두 소장하고 있죠. 하지만 넬슨 씨가 무엇보다 애착을 갖고 모은 것들은 바로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I had two brothers and three sisters. We didn't get much for Christmas.
저는 남자 동생이 두 명,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 때가 돼도 선물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동네 쓰레기장으로 가서 사람들이 버린 오래된 장난감들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가방에 넣어서 동생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죠. 많은 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데요. 우리 동생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바로 저였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재능이 있었던 넬슨 씨는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도 마구 버린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자신이 수집한 이 보물들은 모두 뉴욕시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영양실조, 부족한 영양 섭취 혹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은 이를 뜻하는 단어 malnutrition, malnourished 배워보며 복합형 표현인 mal의 다른 쓰임새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Patients are malnourished.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alnutrition, malnourishment. Nutrition 하면 영양 혹은 영양 섭취. Nourishment 하면 영양분 혹은 영양가 있는 음식물. 그래서 mal 하면 combining form, 즉 복합형의 표현으로 나쁜 혹은 불완전한을 뜻하는데요. Malpractice 하면 위법행위, 의사의 의료과실. Malodorous, odorous 하면 냄새가 나는. 그래서 malodorous 하면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란 뜻이 되고요. Malformed, formed 하면 형성된, 그래서 malformed 하면 불완전하게 형성된, 다시 말해 기형에, 흉하게 일그러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lnutrition, malnourishment는 부족한 영양 섭취 상태, 즉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영양실조. 예문 다시 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량 접근이 양호하지만, but one in three patients, 3명 중 1명의 환자는 in home health care, 가정건강 관리를 받는, are malnourished,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일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and undertreated,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오늘의 표현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합형 표현, mal을 쓰임새 한번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시 웨어의 그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Say you love m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 you love me to my face. I'm needing more than your embrace. Just say you want me, that's all it takes. Heart's getting torn your mistakes, 'cause I don't wanna fall in love if you don't wanna try, but all that I've been thinking of is maybe that you're mine. Baby, it looks as though we time, 'cause that's not the same.